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오늘은 3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만든 일꾼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했을 뿐입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언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혹여 그리하여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영에 속한 사람,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어느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 모태신앙은 아주 신앙생활 잘 못해서 그런 의미로 요즘에 모태신앙, 모태신앙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사시다가 인생을 사시다가 말이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아무튼 이제 어떠한 경우든지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순간에 뭐 집사가 되고 뭐 장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느 사람은 큰 도전을 받아서 신학교 입학하고 그 이후에 전도사 또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복음의 불모지 그런 지역에 선교를 나가서 또 일생을 살기도 하지요. 그리고 말이에요. 그 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보면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어느 순간에 더 열심히 교회를 다니죠. 최근에 댓글을 다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은 일주일에 10번 정도 교회를 다니셨는데 나가셨는데 주님께서 그 10번이라는 횟수를 좋아하실까라는 의문이 들더래요. 아무튼 이렇게 어느 때부터 교회를 10번 정도 나가는 혹은 그 이상을 나가는 그런 열심을 보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은 봉사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에도 많이 매달리고 말이죠. 헌금도 잘하죠.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또 단기 선교도 갔다 오고 또 교회를 마치고 집에 와서는 큐티도 매우 열심히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승진하듯 집사, 장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또 살다가 도전을 받아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집에까지 와서 큐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봉사 많이 하고 주님의 것이다 하면서 십일조를 비롯한 각종 헌금을 교회에다가 가져가고 괴로 가져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듭났다는 증거는 될수 없다. 거듭났다는 증거는 결코 아니다. 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말을 하거나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은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내세우고 우리 교단의 자긍심을 그렇게 가지고 하는 일들, 이런 경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것처럼 성전 중심의 생활, 주의 전을 섬기는 열심이 주를 삼켜버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 우리 교단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우리 지우님을 삼켜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삼킬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러한 말들에 질식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제가 어느 교회 섬기세요? 이런 말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도 그래서 교회를 섬깁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요즘에 예배당임에도 불구하고 또 성전 그러잖아요. 성전도 아닌데. 그런데 예배당도 아닌 정말 더 의미가 있었던 성전도 그 성전을 섬기는 열심이 주를 삼켜버린다는데. 물론 그들의 변은 뭐였냐면 원근각지에서 고생고생하면서 그 성전으로 꾸역꾸역 모여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 유월절 제사를 감사로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했더라고 하더라도 그들의 행동을 보니까 주를 삼켜버린 꼴이더라, 그런 형국이더라라는 거거든요.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교회를 섬깁니다라고 하는 거, 그 말이 주를 삼켜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 우리 교단에 대한 자긍심,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제가 질식은 좀 났죠. 성경 요한복음 2장에는 삼켜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질식하신다니까요, 그런 말들. 아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본문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을 젖먹는 아이 이렇게 비유를 해놓고 있어요. 다른 문학적인 표현으로 젖먹는 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의 다른 표현들을 보면 땅에 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젖먹는 아이나 또 육에 속한 사람이나 땅의 사람이나 이게 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이나 하늘에 속한 사람이나 영에 속한 사람, 이거와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된 거죠. 먼저 볼까요? 3절을 볼게요, 여러분. 3절. 3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시기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와 싸움이 있어서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정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사람이 교회로 모여서 싸움을 벌이는 건 매우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육박전을 벌인다는 것이 아니라 의견이 달라서 다툼을 벌인다라는 말이거든요. 신학적, 성경적 이해가 다르잖아요. 해석이 다르잖아요. 해석이 다르니까 다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근데 그러한 다툼은 건강한 다툼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건강한 다툼은 오히려 적극 추천할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등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저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성경에 있는 말들을 전하는 데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기존의 다른 기독교인들과 거치는 것이 되거든요. 오히려 제가 소수입니다. 소수 중에서도 극소수예요. 그렇죠? 다수에게 제가 거치는 말을 한단 말이죠. 십일조 같은 거, 그거는 이미 법조문으로 폐기된 율법 조항을 굳이 신약 시대까지 끌고 와서 법조문으로 강제하는 것이니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에는 능력이 없다고 하면서 정작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바꾸는 것, 문학적으로 영과 홍과 및 골수까지라도 쪼갠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절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하나하나 모든 삶의 영역에 모두에 다 영향을 미치는 그건 뭐냐면 말씀이다.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지 기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실은 다툼을 벌이는 거란 말이에요. 다툼을 벌이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툼을 벌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복음서에도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마태복음 12장에 나온 거예요. 안식일 논쟁 다음에. 사실은 그것도 보면 우습거든요. 예수께서도 안식일 논쟁을 벌였어요, 유대인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다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렇게 나뉘어졌을 때 다툼하고는 사실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죠. 제가 이렇게 벌이는 다툼도 사실은 다른 성격이 있다고 저는 믿고 하는 거죠. 전 다툼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다투지 않는 거죠. 외친다라는 것은 주장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주장하는 태도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처럼 똑같은 말이에요. 외치지 않을 것이다. 주장하지 않는 태도로 하지 말라. 이것과 또 그는 다투지도 않았고 다투지 않으셨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위에 12장에 사실 유대인들과 다툽다라는 거죠. 저도 동일한 거거든요. 사실 하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 말씀을 전하는 건데 그것에 대한 다른 거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치는 생각들이.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런 다툼이 발생이 되는데 그 자연적으로 발생한 다툼은 사실은 오히려 건강한 다툼이기는 한데 제가 다툼을 벌이는 건 아니다. 예수께서 다툼을 벌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제가 다툼을 벌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나온 다툼은 어떤 다툼이냐면 그 외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주장하는 태도로 해서 나는 바울의 생각 그게 옳다. 나는 베드로의 생각, 그것이 옳다. 회개의 침례를 주장했던 아볼로, 그러니까 영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현대로 치면 그런 것처럼, 아볼로의 생각이 옳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나는 예수파다. 뭐, 이런 거. 예수파는 뭘 주장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보였던 뭐, 이적과 기사에 함몰되어진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지. 아무튼 뭐, 이렇게, 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에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그 핵심을 꿰뚫지 못하고 하늘 섭리의 본말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진의가 뭔지 모르고 성경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 즉 하나님의 글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중에 일부를 떼와서 그것이 흡사 전부인 양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신학적 의견을 주장하고 성경적 해석을 외치는 것이 주님을 삼켜버렸다, 주님을 질식시켜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신학적 견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야 하는 성경적 이해가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들에 대한 주장에 그쳐버리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보였는데, 자금의 2017년도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도 동일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더라. 90년대부터는 강력하게 회오리 바람처럼 불었던 것이, 회오리 바람 그러면 한국에서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런데, 미국에서는 토네이도라고 해가지고, 특히 제가 사는 텍사스를 비롯한 이 중남부 지역에는 집채를 날려버립니다. 여러분. 막 차를 뒤집어버리고요. 아름드리 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들을 막 쓰러뜨릴 정도의 매우 강력한 태풍이거든요. 회오리 바람. 90년대부터 불었던 큰 회오리 바람이 뭐였죠, 여러분? 성공입니다. 성장이에요. 거기에 매몰돼 있죠. 성공과 성장이 뭐였냐면 물리적인 성공과 물리적인 성장이었다는 거예요. 수가 늘어나고 새를 키우는 거였었단 말이죠. 하늘 부흥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너도 나도 그 일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벌이고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수많은 목사들의 입에서 수많은 이론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이 회자되기는 했지만, 흡사 유대교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입전에 올리기는 했지만, 주의전을 섬기는 열심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주를 삼켜버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입전에 올리고 십자가의 도를 말을 하긴 했지만, 다 이루신 그 일하심, 그렇죠? 그 구속사역의 완성, 그 핵심을 전달하지 않고, 그 죽음으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그걸 왜곡해서 뭘 전했냐면, 제 이론들을 마구 가지고 오면서 교회의 양적 성장을 그렇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헷갈려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적인 이론, 성경적 이해를 개진해서 건강한 다툼을 벌이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에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신학 이론, 그 성경적 이해에 함몰돼서 오히려 주님을 질식시키고 주님을 삼켜버릴 정도로 급파가 나뉘어져서 분열된 모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문은 그걸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개교회주의가 너무 극심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이라고 말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은 하면서 우리 교회에 대한 자랑과 우리 교단에 대한 자긍심이 지나친 거. 이것은 오히려 주님을 질식시키고 주를 삼켜버리는 일이더라. 적용을 하자면 말이에요.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4절, 5절에 가서 보면 더 분명하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4절, 5절에 가서 보면 제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5절에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참 새번역이 잘 됐는데,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영어로는 What is Apollo? What is Paul? 이렇게 돼요. 영어 공부 한번 해보죠, 여러분. Who are you? 들어보셨죠? 당신은 누구냐? 그러면 I am John.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대개 영어로는 나는 누굽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름을 대면서 이름이 담고 있는 나에 대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다. 그런데 영어로 What is he? 그가 누구냐? 라고 말했을 때이 오늘 번역, 새 번역에서는 무엇이냐? 라고 번역을 했는데 대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라는 말이거든요. 영어로. 그런데 영어 번역으로, 새 번역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실 우리식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What is Apollo? What is Paul?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하냐는 거죠. 그렇죠? 아니, 도대체 예수는 어디 갔느냐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수는 어디 갔느냐? 그 답답함을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2000년 전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했던 거고,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오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다고요? 보실래요? 1절에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다. 2절에도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아직, 하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 사람이 아니니, 그런 신학적 의견에 함몰되어져서, 그 신학적 의견을 붙들고 앉았는 거예요. 그 신학적 의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밝히 아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성경적 이해가 하늘 섭리를 더잘 깨닫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교단의 신학적 색깔을 구분하는 일로 그렇게 분열되어져 버렸다. 네 교회, 내 교회, 각 교회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막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이죠. 교회가 구제 사명을 따로 받고 선교 사명을 따로 받은 교회가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를 증언하라고 하셨지. 우리는 구제하는 교회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고 우리는 이런 거 은사 받았고 우리는 저런 거 은사 받았다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나요? 그렇죠? 은사는 이런저런 의사가 있죠. 이런저런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은 하늘의 구속 섭리를 나타내야 하는 거죠. 그 중에 일부 바울의 신학적 의견, 베드로의 성경적 이해, 이런 거를 개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성경 기록의 저자, 하나님의 저자의 의도를 꿰뚫고 이해하고 실천해라. 그게 성경의 메시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면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땅의 사람이다. 라는 거. 하늘 사람이 아니라.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뭐냐? 그렇죠. 이와 같이 분열을 이룬 사람인데, 좀더 구체적으로 가서 보면 히브리서 5장, 6장의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5장, 6장. 히브리서 5장, 6장에 가서 보면, 5장 12절에 가서 보면, 그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직도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가서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2절에 가서 보면, 젖을 필요로 한 사람이다.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어야 마땅할 터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교회 생활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만 열심히.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드리는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 말씀을 스스로 묵상해 보지 않는다면, 스스로 공부를 해 보지 않는다면, 말을 듣기만 해서는 결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말씀을 아무리 들어야 듣기만 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간으로 보면 이미 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정도가 되어져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이런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에 나온 그 젖을 먹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13절에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다. 어린아이라고 말하면서 성경에서는 어린아이가 두 가지 표현으로 말을 해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 그죠? 무지하고 어리석은 거.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도 이스라엘에게 무지하다고 했던 것처럼. 왜요?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 의미로 어린아이라고 표현될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라고 했었을 때, 그랬을 때 무죄한, 그렇죠? 그런 사람을 표현했을 때 어린아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무지한, 어리석은 그런 사람을 말을 하는 거죠. 이 어린아이, 젖을 먹고 사는 이는 바로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라고 말을 하면서 이어서 하는 구절을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나빠요. 번역이 조금 나쁜데,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한번 가볼까요? 개역개정에는, 13절에, 개역개정 번역이 더 낫네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게 맞아요. NIV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infant는 정말 아기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infant로 is not acquainted with the teaching about righteousness 이래요. 의에 대한 가르침을 모르는 사람이다. 알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젖을 먹는 자는 의의 말씀을 개역개정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자요. 영어 번역, NIV, 한국의 한영 성경 보면 다 NIV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 NIV에서 그렇다는 거죠. An infant, 애기라고 말을 하면서 is not acquainted with the teaching about righteousness. 의에 대한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아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5장에. 그리고 14절에 이와는 반대로 단단한 음식은 누가 먹냐 하면 장성한 자, 교사가 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새 번역으로 가서 보면 다시 새 번역으로 볼게요. 세번역으로 보면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다. 그들은 성과학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과학을 분별하는 지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이건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죠. 성도들에게 천사까지라도 판단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성과학을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이.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성과학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의를 보고 눈을 감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은 왜 목사 짓이나 하지?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악한 일들, 내 개인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불의한 일들,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을 전혀 할 줄 모르고, 나는 철저하게 진리도 아닌 것이 종교와 정치의 분리, 이것이 성경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흡사 신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는 거죠. 그렇죠? 실정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데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왜곡된 일들, 잘못된 일들, 부조리한 일들, 그리고 내 개인 삶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불의한 일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성격적 규명을 하고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보니 옳지 않음을 말을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자비판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하늘 말씀으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하고 말씀 전하는 자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그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2017년도 기독교인들이 그런 성경에서 제시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풀 건 풀고 멜 건 매라. 그 권세를 주셨잖아요. 교회를.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교회를 그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시면서. 그렇죠? 그리고 6장에 넘어가서 보면 좀 더 심각한 말을 하죠. 6장에 넘어가서는 6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고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교리를 제쳐놓고서 했는데 그 초보적 교리를 이제 좀 떠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 말이 뭐죠? 초보적 교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교리가 뭐죠? 교훈. 그렇죠? 성경은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자꾸 까먹네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절의 교리 이거거든요. 성경의 기록을 조금 조직화하고 원리화한 것을 교훈 또는 교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 깨달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그렇죠? 기본적인 성경에 대한 이해. 거기로부터는 좀 이제 떠나야 하지 않겠느냐? 떠나지 못하고 아직 그것들을 여전히 배우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 죽은 행실에서 벗어나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침례에 대한 가르침과 안수와 죽은 사람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관련해서 또다시 기초를 놓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했죠. 핵심적인 몇 가지. 뭐죠? 회개, 그 다음에 믿음, 그 다음에 침례, 그 다음 안수, 그 다음 부활, 그 다음 심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도 몰라서 또다시 그 기초를 놓아야 하겠습니까? 그런 기초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를 그만큼 다녔으면, 그만큼 신앙생활이라는 걸 오래 했으면 그 정도는 이제 깨닫고 나가서 교사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정도는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의에 대한 가르침을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다. 구원이 뭐죠? 로마서 3장에 의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오늘 3장 말씀과 동일해요. 땅에 속한 사람이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모른다는 말이에요. 4절에 더 구체적으로 또 말을 해놓고 있어요.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은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도 문학적인 표현인데 말이죠. 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을 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도 현대에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해석을 하는 목사들, 설교자들의 수가 다수인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아감에 있어서 내 육신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렇죠?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 경제 활동, 내가 물질적으로 그래도 불안하지 않고 위험에 처하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그렇죠? 위험에 처하지 않고 안정된 삶을 사는 메시지로 전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다수가 동일한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이후에 예수께서는 물을 건너가셔서 저쪽 땅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찾아 또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니. 너희가 먹고 배부른 탓에, 배부른 연후에 그런 이유로 나를 찾는도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이유는 뭐냐? 내가 참떡인 거. 참떡인 거. 그러니까 만나라는 그림자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했던 것은 하늘 섭리, 그렇죠? 구원 섭리, 그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나를 줬을 때도 계명을 주셨잖아요. 하루치만 거둬라. 하느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메시지가 아니니 하루치만 거두라는 거예요. 만나가 일생 먹을 걸 거두는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루치, 그리고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 왜? 안식일은 거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틀치 거둬라. 나머지 날은 이틀치를 거두면 이틀치 분은 다 썩어버릴 것이다. 근데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틀치를 거뒀는데 그게 다 썩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 이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이 만나 이야기는. 그럼 뭐에 대한 신뢰냔 말이에요. 그분이 광대하시고, 그분은 능력이 있으셔서, 이 세상이라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이곳에서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셔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빛의 세계로 건져내실 그러한 뜻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걸 믿고 따르고 신뢰해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만나 그림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뜻을 깨닫길 원했던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난 이후의 사람들은 봐라, 그때 그림자로 담아놨던 그 만나는 참떡인 나를 말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기록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록. 직접 육성으로 말씀하신 거.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만찬 때 그러시잖아요.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이떡 먹는 거거든요. 떡 먹는 이야기, 참떡 먹는 이야기, 먹으라는 건 믿어라 라는 거잖아요. 믿어라. 만날 때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이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있으셔서 흑암이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그리스도 나라로 들이실 천국으로 들이실 빛의 세계로 들이실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을 믿으라라는 거잖아요. 하루치만 그래서 만나를 구하라라는 거였잖아요.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면 그 말이에요. 그렇죠.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지만 그런 기적을 경험했지만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봤지만,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지만, 모른다면 그 말이거든요. 5절에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기름을 부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기름을 부었잖아요. 기름을 부은 것도 이게 메시지가 있어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슨 어마어마한 그 비싼 가치가 있는 기름인데 향유인데 그걸 아깝지 않고 부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게 그건 제자들의 이해였죠. 잘못된 이해였죠. 제자들의 옆에 있었던 사람들. 근데 그런 이해로 이것도 여전히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비싼 줄 아느냐 뭐라고 하면서 요즘으로 치면 그게 얼마다까지 막 계산해 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오는 큰 금액 그러면 그냥 큰 금액 뭐 가치 있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지 그게 굳이 얼마냐 이런 거 따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가난했을 때도 중국이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라고 이렇게 뉴욕타임스에 실린 일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에서 천불 쓰는 것과 천불을 바꿔가지고 가서 중국에서 쓰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거죠. 중국에서 그 천불을 가지고 가서 살 수 있는 재화와 용역, 그러니까 프로덕트와 서비스는 미국에 비해서 훨씬 훨씬 많더라.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으로 두 번째 부자가 중국이라는 보고서가 한번 있은 적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동시대에 살아도 다른데 시대가 완전히 다른데 그거를 그 돈을 요즘 돈으로 바꿔서 환산하고 하는 일들은 의미가 전혀 없다. 그냥 큰 가치다. 이렇게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잘못된 이해가 그게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 그거 갖고 차라리 불의의 토끼를 하지? 이렇게 제자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는 그 밖에 다른 뭐 이유를 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이유고 예수께서 그냥 두어라. 그가 저가 좋은 대로 하였다. 저가 믿는 바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경우는 있어요. anointing 뭐 이러죠. 기름을 부은 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발에 기름을 붓진 않죠. 그런데 구약을 통해서 보면 제가 지금 본문을 찾지 못해요. 이전 설교에서 제가 그 본문을 찾아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에 이렇게 키워드를 치시면 그 구절이 찾아지니까.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왕들 있잖아요. 왕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시신에다가 향유, 퍼퓸 이걸 뿌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사는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가 좋은 대로 하였느니라 저가 믿는 바대로 하였느니라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두어라. 그가 그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비싼 걸 그 발에 쏟아 부었느냐는 예수께서는 전혀 관심을 두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물질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육의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 거란 말이에요. 육의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 육적인 생각을 가지고 땅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이 땅에선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그렇죠? 그 향유가 하늘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겠어요? 금전적으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섭리 안에서는 그것이 땅에서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느냐? 얼마나 금전적으로 큰 가치가 있냐 이런 건 관심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늘 말씀 안에서는. 그러니까 저가 좋은 대로 하게 두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그 형제가 죽게 생겼으니 나사로가 죽게 생겼으니 살려주시오 라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더라 마리아도.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슬퍼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올 세상,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그 마리아도 예수께서 생명이고 부활인 것을 그 순간에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죠. 그래서 민망히 여기고 통분히 여기셨다. 즉, 크게 슬퍼하셨던 거죠. 마리아가 그랬어요. 주께서,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살아나실 거, 이것에 대한, 거는 안다는 거죠. 아, 정확한지 모르겠네. 제가 이렇게 잘 까먹고, 월딩 자체를 그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좀 나이가 많지도 않음에도 제가 자꾸 이렇게, 치매 증상을 보여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장 가봤어요, 제가. 아, 요한복음. 마리아가 이렇게 말을 하죠.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마르다는 주님께서 하느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느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을 안다. 그랬더니,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 이게 마르다하고의 이야기군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마리아랑 같이 있었잖아요. 마리아랑 같이 있어서 이건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마리아하고 대화도 나오는데 마리아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앓고 있습니다. 아, 이건 이제 그 제자가 말을 한 거군요. 잠깐만요. 쭉 내려가 보니까.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으로 다가가서 예수님께 말을 했죠.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육신이 죽고 사는 문제에 마리아 역시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도 자기 형제가 죽었다고 다시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다. 너무나 슬프다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고 또 마리아와 함께 따라온 그 일가 친척들, 다른 형제라고 보통 말을 했던 유대 사람들이 따라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도 역시 동일하게 비통해졌다. 크게 슬퍼졌다. 마음이 괴로워졌다라고 33절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유대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니까 그 눈물을 흘리신 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고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보시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이오. 라는 말을 막 내뱉으니까 예수께서 다시 이제 죽었으니까 그렇죠. 이미 죽고 없는데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예수께서 죽기 전에 다시 죽지 않게 할수 없었단 말이냐.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죽을 병에 걸린 사람 죽지 않게 할수 있으면 죽은 사람도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왜못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육신적으로만 생각을 하더라도.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를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은 정말 믿음이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보이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면, 그렇죠? 나중에 다시 살아날 것은 믿음으로 고백한대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게 정말인지 어떤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육신의 삶에 함몰되어져서, 육신적인 일에, 생각에 빠져서 지금 형제가, 나사로가 죽은 것에 저렇게 비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의, 삶이 뭔지, 그 삶의 본질이 무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해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처럼 성령을 속이더라. 사도행전 5장에.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 4절서부터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를 이르게 할수 없다.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이르게 할수 없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회개 이르게 할수 없죠. 그만큼 매우 강력한 표현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나눠 받고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실 일이 아니라 이와 같이 성령의 나타나심을 경험하고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경우 이런 경우를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이 말씀은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듣고도 징조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쫓는 그런 경우가 있죠. 지금도 그래요. 666, 그게 베리칩이다. 왜 이것에 집중을 하죠? 여러분들?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그분이 구원의 능력이 있어서 흑암이라는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건져 올리실 수 있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왜 집중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왜 일루미나티에 집중을 하고, 프리메이슨에 집중하고 666에 집중을 하죠. 그와 같은 징조, 그와 같은 이적, 표적, 기사 등등에 왜 집중을 하죠? 유대인처럼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그 유대인처럼 그리고 그리스인처럼 그 세상에서 구원을 찾아보겠다며 세상 지식으로 무장해요. 그래서 성경도 세상 철학, 세상 사조,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읽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두 번째 경우는 그리스인처럼 그 지혜를 찾는 경우가 나름대로 작금의 기독교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운 사람들 가운데 꽤만 있더라. 그래서 한국에서 친이 논쟁 벌어지고 하는 게 이게 참 답답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답답한 거예요. 그렇죠? 정작 구원이 뭔가라고 하는 구원의 프로세싱 전체를 살펴봐야 하고 칭의, 성화, 영화라고 말해져 있는 구원의 모두를 설명해야 해요. 칭의가 성화 영화를 담고 있고, 성화가 칭의 영화를 담고 있고, 영화가 칭의 성화를 담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구원의 성격을 다 담고 있는 거여야만 되는데, 칭의를 딱 떼고 와서 법적인 선언에 함몰되어진 논쟁을 아무리 벌여야 바울파, 아볼로파, 개바파, 예수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의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성경 자체, 제가 더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동안 설교 시간에 두어 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잘 말씀 안 드렸어요. 정말 바울처럼 그 젖을 먹여 드려야 할지 모르는데,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거니까 단단한 음식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수냐 성경이냐? 성경 없이 예수를 알게 아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냐 성경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면 이라는 질문이 내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택해야 돼요. 성경을 택하면 안 된다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성경을 묵상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잘못되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를 삼켜버리는 거 이거 역시.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뭐라고 말을 해놓고 있죠? 너희들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성경을 딸딸 외울 정도로 주야로 묵상했지? 그런데 너희들이 왜 묵상했냐면 그 성경에 영생 있는 줄 알고 그렇게 묵상한 거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 성경이 나를 위한 거다. 나에 대한 기록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성경이 뭐예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이 나를 기록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기록한 거. 그렇죠?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성경이냐 예수냐 굳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답이 뭐여야 되죠? 그 답이 예수여야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냐 성경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한다라는 질문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그때 참 내가 예수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선택이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매우 중요한 진술인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에서 큐티라는 걸 해오셨잖아요. 큐티를 하면서 뭐를 여러분들이 추구를 했죠? 지금까지 큐티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뭐라 가르쳤나요? 적용점 찾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적용점 찾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적용점 찾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해요.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해야만 의에 이르게 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구원의 반열에 오른 사람의 삶을 사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못하니까 오늘 이와 같이 지식은 어마어마해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개바파요, 나는 예수파요라고 하는 신학적 분열을 보이는 모습. 예수가 질식되고 예수를 삼켜버린 이와 같은 성경적 이해에 함몰되어진 모습, 신학적 주장에 매몰되어진 모습, 이러한 모습이 육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큐티를 하면서도 여러분들의 복 받을 것만 생각한다니까요? 큐티를 하면서도 오늘 나의 도덕적, 종교적, 품성 업그레이드를 노리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면 더 천박한 신앙은 그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복을 누리는 적용점을 찾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두 가지 때문에 큐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물질적 복,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것에 대한 적용점을 찾으라고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그 정신 아그그 뭐죠? 도덕적 종교적 품성을 함양해서 그러한 것들쯤 흥하고 살아가리라 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도, 그분이 무슨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찾아야 한다니까요. 그래야 성경을 바로 읽는 거예요.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켜 따라 행하는 것으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그들이 어리석었다라는 거죠. 그 기록된 성경은 나를 증언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내가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받고 십자가에 자진해서 죽음으로 너희들이 받을 죽음의 형벌을 면케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내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내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빛의 세계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나라에 들어갈 언약을 받은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의에 이르게 된 자로서 의를 실천하며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것을 읽고 있으니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자랑스럽고 교단에 자긍심이 있습니까? 저에게 목자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물어보셔요.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떤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그런 분들 가운데서 악의를 갖거나 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저 사람의 정체가 뭐야? 뭐 다는 아니실 거예요. 일부는 아니실 테지만 많은 분들이 저 목사의 신학적 백그라운드는 뭐야? 저 사람은 검증된 신학교를 나온 사람인가? 라는 의심을 품고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상당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실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 검증된 신학교라고 하는 거 나온다고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증거가 되지 못해요. 2017년 한국 기독교를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 기독교계를 누가 점령하고 있어요? 다 한국의 유명 신학교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는데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는 죽고 없잖아요. 그들이 만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들은 연합이라고 말하지만 정치적 카르텔을 형성해서 버리고 있는 일들이 뭐냐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잖아요.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하는 그 목사들이 실제로 상전으로 군림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상전으로 떠받들고 있었잖아요. 총체적으로 왜곡됐고 총체적으로 불의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검증된 신학교를 나왔다니까요. 그러니 그 검증을 누가 했어요? 그들이 했어요. 그러니 제가 나온 신학교 그들이 검증한 거니 제가 어느 신학교 나왔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참이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올바른 성경적 이해냐, 제가 전하는 말씀이 성경의 일부를 따온 것이 아니라 창세기 첫 페이지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그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구속 섭리더냐, 하늘 섭리더냐, 글쓴이, 즉 저자, 즉 하나님의 글쓴 의도를 바르게 전달하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지 제가 어느 신학교를 나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걸 버리셔야 해요. 왜냐? 잘못하면 여러분들도 아볼로파가 돼버리고 개바파가 돼버리고 바울파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을 던졌어요. 신약시대에는 개인을 향해서 말씀을 던졌습니다. 모두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으니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도구로 사용되어질 뿐이죠. 저에게 집중하실 일 없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두를 좌우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고요. 또 전하는 말 가운데 저의 오류가 발견이 되지면 가차없이 지적을 하시고요. 그런 것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래서 오직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글쓴이의 의도, 하늘 섭리를 잘 깨달아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셨으니 참 감사합니다. 말씀이 그저 말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이 되게 하시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우리 작은 자교회의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작은 자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들과의 교제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오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